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37절에서 43절까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귀에 세워 양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의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벨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띠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예, 찬양 있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아갈세 더러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나 곧 말라 죽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무성했지만은 가시덩굴에 막혀 결실하지 못했으며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옥대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눈과 귀를 막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교만한 마음을 제거시키시고 강퍅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시켜주시사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막히면 죽습니다 말씀이 막히면 망합니다 말씀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가 진동합니다 아버지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깨달을 자가 깨닫게 하시고 깨어날 자가 깨어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돌아올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 국민이 여기서 한 사람도 헛된 발걸음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액면 그대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서로 인사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맞나 틀리나 성경 자꾸 뒤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찾으라고 그리지 않는 이상 성경 뒤적거리지 마세요. 예. 목사님 말씀 맞나 틀리나 그거 여러분 지금 검사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뒤적거리지 마시고 또 말씀을 들으실 때 뒤를 확 거기서 좀 편히 쉬면서 듣지 말고 허리를 확 당겨가지고 예, 바짝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배가 나온 분은 할 수 없죠. 그런데 안 나오신 분인데도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예, 바짝 앞으로 숙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이건 이간질하는 이집사가 들어야 되겠다. 이건 바가지 긁는 박집사가 들어야 되겠다. 교통정리하지 마시고 교통승용 아니니까 하,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 인간이 안 왔네. 그러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구원 받고 천국 가도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깨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목사님 다른 목사님 저렇게 설계되고 이 목사님 이렇게 설계하지 그런 식으로도 하지 말고 보통 교만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살리려고 주시고 나를 복되게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야곱의 나무 세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야곱이 라반 집에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16년 동안, 아니 14년 동안 실패하잖아요. 라반을 못 당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도저히 못 당하다가 안 되겠다. 떠나자. 떠나려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다시 한번 믿자야 본전이다. 다시 한번 삼촌의 말을 믿어보자고 해서 재계약한 게 아니고 그렇게 대책 없이 재계약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 사시는데요. 대책 없이 사지 마세요. 참 어떤 분들 보면 참 대책 없이 살아요. 어떻게 사는 게 대책 있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게 대책 없는 삶인지 오늘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막연하게 한 번 더 믿어보자. 여러분 그러고서 아무렇게나 사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인하실 때 그냥 믿으니까 아무렇게나 사인하지 마세요. 이왕 사인하려면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사인하는 거니까 이거 설교 관계없는 얘기지만 정확히 읽어보고 사인하세요. 사인한다면 사인한 사람 다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미처 못 읽었어도 오해를 했어도 빠뜨리고 잘못 읽었어도 일단 내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게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주먹구구시로 사는 게 대책 없는 거라니까. 예수 믿는 것도 주먹구구시로 믿지 말고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말씀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믿고 자기 멋대로 믿으면 대책 없이 살고 무대포로 살고 헛수고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말씀은 1.1에도 다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삶은 1.1에도 실수하지 않고 헛수고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고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사는 삶은 다 이루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게 무조건 삼촌 말을 무턱대고 다시 한번 믿어보자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쭉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너 이번에 재계약해라. 아유 또 당하려고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나무를 세워놓는 겁니다. 나무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라반과의 경쟁에서 졌지만 후반전에 가서는 전반전은 졌지만 후반전에서는 야곱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라반은 처음에는 전반전은 자기 머리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만 믿고 계속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밀고 나갑니다. 어떤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계산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아이디어로 뭐를 하나 했는데 한번 히트쳤어요. 몇십만 불 벌었어요. 아니 몇백만 불 벌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또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대박이 아니고 쪽박인 줄로 믿습니다. 쪽박 쪘어. 몇백만 불 한꺼번에 한 입에 털어놨어. 몇십만 불 벌었는데 한 입에 털어놨어.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무슨, 이게요. 뭣도 모르고 잘 됐을 때가 더 걱정됩니다. 그거 또 잘 될 줄 알아. 틀림없이 한 입에 털어놓습니다. 예. 그래, 똑같이 경쟁했는데 후반전에 들어가서 야곱이 드디어 이깁니다. 왜? 라반은 사람의 지혜로 했지만, 야곱은 사람의 지혜로 안 되는 걸 알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지혜와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는 여러분은 전반전은 졌을지 모르지만 후반전 가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역전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크게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거들라 한통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미리미리 다 밤농사 지어놓는 거야 이게 지금. 생각해봐요. 사람이 지혜하고 하나님 지혜하고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겨요? 아이고, 야, 이 멍청아, 나무 세워놓는다고 되냐? 그래,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 볼 때는 멍청한 짓이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인간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니까, 원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세상 사람은 미련 공통이 같은 짓이지, 그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겨루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내 IQ와 관계없이 내 실력과 관계없이 내 학벌과 관계없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차원의 문제니까. 하나님 보고 사람 보고 싫으면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 보고 사람 보고 시합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것처럼 간단하고 이것처럼 아주 심플한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나도 좀 그렇게 해보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는 지혜로운 방법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방법이 없고 형통하신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성공의 비결이다. 예, 성자 돌림입니다. 성경은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 구원받는 게 성공이잖아. 지옥 가는 게 성공이야? 천국 가는 게 성공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재계약을 합니다. 삼촌은 그 재계약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상대방 앞에서 웃으면 이상하니까. 집에서 배꼽을 잡아서, 야, 그래. 하얀 양만 데리고서 실컷 색깔 있는 양 좀 만들어 봐라. 이 멍충아. 그랬겠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명한 나무, 버드나무, 무슨 나무? 살구나무, 저기, 집사님, 무슨 나무 세 번째는? 신풍나무? 어이구, 큰일 날 뻔했어. 망신당할 뻔했어. 못 맞췄으면. 제가 대개 질문할 때는 딴청 부리는 사람이나 눈을 감고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제가 질문 받는 사람은, 제 질문 받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이야. 전과가 있는 거야. 졸았다든가, 딴청 부렸다든가. 그래,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를 하나님이 지정했죠. 수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지명한 나무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어떠냐 나무의 성질 나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적한 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적한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지명한 나무를 옮겨와야 되겠죠. 옮겨와가지고 그 다음에 세워놔야 되겠죠. 근데 옮겨와가지고 세워놓는 중간에 과정이 하나 있어. 그걸 지난번에 내가 빼먹었어요. 아니 뺐어. 빼먹은 게 아니라 뺐어. 너무 중요해서. 그 분량이 많아서 지난주에 설교 다 못해 그걸. 그래서 오늘 따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옮겨오고 옮겨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워놓는 과정이 있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예, 오늘 제가 점심 쏘겠습니다. 예? 예, 벗기는 거. 톱질? 좋으니까 톱질 얘기가 나오지. 벗겼죠. 아이, 벗겼죠. 벗기는 과정이 나와요. 참 벗긴다니까 이상하네, 이게 자꾸. 벗기는 과정이 나오는데 왜 그래요? 디자인하기, 새겨놓기 위해서. 디자인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디자인이. 나무를 싹 벗겨놓고 그 다음에 디자인했잖아요. 얼룩무늬, 점이니, 아름주니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디자인이 나와서 아 디자인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디자인해가지고 어디다 세워놨어? 산꼭대기에다가? 아니 물 먹으러 양이 많이 모이는 데다가 디자인해서 간판을 사인을 만들어서 세워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쌀을 어디다 세우나요 이제? 간판을? 사람 없는데? 저 뒷골목에다 많이 모이는데 풋볼 경기장에다가 네, 또 대로변에다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마케팅이 다 나왔고 디자인 기술이 다 나왔고 사인 비즈니스가 다 나왔고 이 지금 사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성경을 늦게 읽은 거야 이게 예수님이 언제든 이제 사인 비즈니스 사인이 중요하구나 이게 디자인이 중요하구나 이제 깨달았어 그거 창세기부터 나온 건데 네,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경영학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법학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법대 가면 제일 먼저 신명기 공부합니다. 법대 가면. 인류 최초의 법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디자인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나무를 옮겨왔는데 세워놓기 전에 하나 중요한 과정이 하나 빠졌는데 벗기를 벗겨서 무늬를 디자인하는 과정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벗기는 얘기와 새겨넣는 얘기합니다. 먼저 나무를 벗기고 무늬를 새겨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가지고 온 나무는 어떤 종류가 됐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요 나무는 되고 요 나무 안 되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갖고 온 나무는 전부 해당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나무가 어떤 상태냐를 불문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다 벗겨져야 되고 다 무늬가 새롭게 새겨놓아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나무 모든 상태를 불문에 붙이고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예,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필수적이고 필연적이고 예, 필수적이고 필연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 다 벗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벗기는 과정과 새겨지는 과정이 뭐가 지금 대조적이냐고 하면 벗긴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 새 사람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속사람. 이 육신은 겉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속사람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옛사람. 구습을 쫓고 육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인생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되고 다시 입는 게 뭐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벗으려면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를 시인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벗겨내지 않으면 무늬를 디자인할 수 디자인을 새로운 디자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나를 시인하면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면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나를 부인해야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내 이론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 고정관념을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 예배는 날마다 와도 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느냐고 하면 고정관념이 자라잡고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내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아, 내 고정관념이 틀렸구나. 틀렸는데 이걸 버려야지. 이걸 거부하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지 않고 딱 잡고 있으면 말씀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저기 애기 아빠들, 애기 엄마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애기 때문에 말씀이 막히면 안 됩니다. 증말입니다. 예, 아기 때문에 말씀이 막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둘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운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이 막히면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이 눈 감는 게 무서운 겁니다. 설교 시간에만 잠이 쏟아져가지고 이 눈이 감기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워, 블라인드라는 거예요. 블라인드 했단 말이죠. 눈도 귀도 블라인드 되는데 이 가리운 것을 왜 가리웠냐? 복음이 막혀야 그 사람이 망하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이 말씀이 가리워졌는데 왜 가리워졌느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이 혼미하니까 잠이 와요? 밝다 깨요. 자꾸 잠이 오지. 마음이 혼미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장사가 잘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말씀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달고 말씀이 은혜가 되면 이건 보통 축복받은 분 아니에요. 그분 보통 축복받은 거 아닙니다. 왜?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드디어 승리하게 돼 있어. 말씀이 있으면 형통하게 돼 있어. 아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내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삶은 틀림없이 형통한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게 형통의 스타트잖아요. 왜? 얼마나 말씀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요. 말씀 들어오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부인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와이프가 아니야. 자기 부인 그러니까. 우리 부인을 부인해라고 그랬다고? 아니야, 그런 소리가, 이혼할 소리가 아니야, 지금. 나를 디나이 해라, 이 말이야. 나를 디나이 해라, 말이지. 예. 부부간이 왜 싸워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 그건 자기를 부인 안 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부인하면 싸움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돼, 싸움이 안 되지. 부부지간도 행복의 조건이 뭐냐? 각자가 자기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신어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부부 생활에도 적용되는 거고 구원에도 적용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예, 보너스로 말씀드리는 거 요거는 지금 자기 와이프 얘기는 자기 와이프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디나이어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디나이어라. 그래야 예수를 시인하잖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벗기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부인을 시키 나를 디나이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거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영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두 가지 다 사용하십니다. 왜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느냐고 하면 좀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는 문제는 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부인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 물리적인 방법을 쓰시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솔로몬 다윗에게 솔로몬을 놓고 하는 얘기가, 그가 나를 잘 섬기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축복하겠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물리적인 방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뭐가 나옵니까?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느냐 찍어버려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느냐 찍어버려라. 이 물리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내내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까지 보면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냐 왼뺨까지 돌려대고, 누가 네 속옷을 달라고 그러냐 거둬까지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그러더냐 십리까지 가지고, 물리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리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6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걸어 다닌 것을, 40년 동안에 육신적으로 고생한 것을 기억하라. 너를 배고프게 줄이게 하셨고, 너를 낮추게 하셨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몸 안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몰라요? 공부 안 했어? 어느 학교 나오셨어? 마음이 몸 안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토끼는 간을 옹달샘 바위 밑에 숨겼다고 거짓말했지만 그건 그 생빨간 거짓말이고 그걸 믿으면 안 되지. 예. 마음이 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몸에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그분이 만드셨잖아. 그분이 우리 마음이 몸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을 건드리려면 몸을 건드려야 되는 걸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 게 목적입니다. 몸을 연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예. 풀무와 도가니는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우리 몸을 질병으로 칩니다. 직접 칩니다. 사람 통해서 물질에서 간접적으로 자극을 주다가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우리 몸에 병을 걸리게 만들어서 칩니다. 그럼 여러분요, 딱 맞았습니다. 딱 맞았으면 일단 몸이 아프죠. 그런데 나중엔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 네. 육신적인 데미지가 오면 육신적인 고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다. 그래야 마음이 연단되니까. 하나님 목적은 마음을 연단하는 데 있었으니까. 예. 금식해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깨가 빳빳하고 기부수했다가 양식이 떨어져서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거 있죠. 아니 배고프고 겸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마음도 배고픈가? 아니잖아요. 밥은 마음이 먹어요? 몸이 먹어요? 몸이 먹어요. 밥을 몸이 못 먹었어요? 마음이 못 먹었어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시간 가요 지금. 응? 마음은 밥하고 관계가 없었어. 몸이 밥을 못 먹은 거지. 몸이 배가 고팠던 거지 마음 배고픈 게 아니야. 근데 왜 몸이 배가 고픈데 마음이 가난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었는데 사업이 혹삭 팍삭하니까 왜 사람 기가 죽냐고요. 돈이 팍삭한 거지 마음이 팍삭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는 밀접한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걸 뭐 하나님이 아시고 몸을 때린단 말이에요, 몸을. 그래서 혼내야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때려요, 몸을 때려요? 몸을 때리잖아, 혼낸다고 그럴 때. 예. 혼낸다고 그럴 때 왜 몸을 때린다고 그러고 왜 혼낸다고 그래? 지금 혼을 혼내려고 몸을 때리는 거예요. 혼을 혼내줘야 되는데, 마음을 혼내줘야 되는데, 어딜 때려야 돼? 몸을 때려야 돼. 그래야 마음이 아프거든.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부터는 몸이 맞고 물리적으로 사건이 오면, 아이고, 빨리 뭐 몸의 문제, 육체적 문제, 물질 문제, 육체적 문제만 자꾸 얘기하면 그건 이 설교, 이 지교 설교 좀 다시 한번 시대 갖고 다시 여러 번 골백 번 더 들어야 돼.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잖아요. 예,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마음을 때리기 위해서 몸을 때리는 거니까, 몸이 맞으면 저 마음을 좀 맞고 있는 줄 알아야지. 지금, 내가 마음이 뭐가 잘못됐나? 이걸 깨달아야지. 예. 이해가 가시죠? 몸이 마음 안에 있습니까? 마음 안에 몸이 있습니까? 예, 마음이 몸 안에 있지. 예. 예, 헷갈리죠, 이게 지금, 이게. 예, 정신 차리면 눈 똑바로 뜨고 들어야 됩니다. 예, 몸이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몸 속에 있어요. 예, 그런데 마음을 혼내려면 뭘 혼내야 된다? 몸을 혼내야 돼. 예, 몸을 혼내야 돼. 그래서 어쩌면은 옆에 사람한테 예, 혼내기도 하고, 옆에 사람 통해서, 예, 부부 간에 혼내기도 하고, 자식 통해서 혼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원래 회초리가 먼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지요. 선반에 바로. 마루 선반에 있잖아. 몽둥이는 가장 가까운 데에다 놓는 겁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애부를 연단할 때 가장 신속한 몽둥이가 부부지간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가장 신속하게 때릴 수 있는 거리가 부부관계예요. 그 제일 괴롭히는 관계가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성도끼리. 이게 다 몽둥이는 가까운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나무가 또 산꼭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갖고 왔어. 지금 여기 갖고 왔다고 지금. 바로 옆에 갖고 왔다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몽둥이인 줄로 믿습니다. 되게 그러잖아. 맨날 붙었다가 맨날 지들끼리 싸우잖아. 붙었다가. 교회에서도요, 유난히 붙어서 살고 죽고 못 살아. 내 속으로, 얼마 안 가면 싸움 박질 거다. 틀림없어. 얼마 안 가면 싸움, 왼수가 되고, 막, 왼수. 치면 죽고 못 살았지. 그러니까 속지 말아요. 몽둥이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은 반드시 쓰십니다. 동시에 영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양쪽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크게 미수로 수술하는 것처럼 찔림이 온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돼. 말씀은 영혼을 수술하는 칼입니다. 의사가 들고 있는 카드는 육신을 수술하는 칼이지만 말씀의 칼은 영혼을 수술하는 칼입니다. 영혼의 암병, 영혼의 질병들 이 말씀의 칼로 수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술받아야 삽니다. 수술받아야 삽니다. 수술 안 받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수술받아야 삽니다. 예. 말씀 받을 때에 예, 아멘, 아멘. 의사 앞에 가서 의사가 옷 벗어요, 옷 벗고, 누우세요, 눕고. 주사 맞으시면 주사 맞으면, 맞추셔 맞은 다음에 의사가 째잖아요. 예? 칼로 째줘야 되고, 칼로 수술받아야 돼. 말씀의 칼로 수술받아야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사는 길입니다. 예? 찔림이 사는 길이야, 찔림이. 똑같이 찔렸는데 누구는 상대방을 때려 죽였어, 누구? 스데반 설교 듣고 사람이 스데반을 때려 죽였지만은, 베드로 설교 듣고서는 어쩌고 찔 마음에 찔려 성경 그대로 나오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 받으면 사는 긴 줄로 믿습니다. 찔림도 없고 막막하고 맹맹하고 막 그냥 마음이 막막하면요, 예? 큰일 난 사람이요.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야. 아무 감동이 없으면 그 큰일 난 거예요. 보통 큰일 난 거 아니오. 찔림이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찔림이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어.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우리 영 속에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강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의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케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강하게 역사했어. 내 생각 내 이론이 다 틀렸다는 거, 내 생각을 다 부셔버리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부서지고 내 이론이 부서지고 내 고정관이 부서지고 막 부서집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다 내 고정관념 딱딱한 마음이 벗겨지면, 딱딱한 마음이 다 강박한 마음이 벗겨지면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살아간대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육신과 함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이구,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건 좀 추상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육신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아놓고서 어떻게 살아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의 틀이잖아요. 예? 예?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프레임인데 나를 주님의 원하시는 프레임의 틀에 나를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예배생활이 있습니다. 기도생활이 있습니다. 말씀생활이 있습니다.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새벽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예배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의 습관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틀에다가 육신을 갖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어떤 일에서 예배시간 안 빠지고, 어떤 일에서 내가 봉사 담당하고, 어떤 일에서 노방전도 나가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스케줄에 그 스케줄로 나를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틀에다가, 그 프레임에다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그 틀에다 집어넣고 계속 말씀을 듣죠. 계속 은혜 받죠. 계속 은혜하죠. 은혜 받죠. 계속 기도하죠. 그럼 계속 성령 역사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계속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들으니까.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에 아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예배라고 하는 틀에다 날 집어넣으니까 말씀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딱딱딱 걸린단 말이에요. 에? 걸리잖아요. 그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를 어떻게,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고, 하나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룰이, 프린스플이, 공식이, 원리가, 기준이 새겨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틀에다 집어넣으셔야 돼. 그냥 예배 빠지면 틀에 안 들어온 거야, 지금. 예배. 제멋대로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 싶으면 틀에 안, 나를 틀에다 안 집어넣으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심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나를 예배라고 하는 틀에, 기도나 틀에다 다 집어넣으면, 그 프레임에 집어넣으면 내가 변화가 되어 있다니까.
예,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예, 자동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1년 360을 계속 주일 안 빠지고 나온 분은 시간 지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요. 예,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건 불강력적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저절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 세상 성들은 저 사람 달라졌네, 세상밖에 나가더니 그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 근데 어느 분이 나 좀 만나자 그래. 그 아무개 집사가 저거 굉장히 물건인데, 저 변한 거 보니까 목사님 어떤 목사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상당히 과거 화려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나 공짜밥 한 무도 먹었네 또 그 말에는. 변하면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밥도 사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자 봐요. 하나님이 지시했죠. 이렇게 이렇게 해라. 뭘 해서? 나무를 잘라다가 디자인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내 마음속에 알았어. 그럼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죠. 아, 점 있는 것을 디자인해야 되겠다. 아, 얼룩무늬 디자인해야겠다. 내 마음에 생각을 하겠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디자인이 생각이나 디자인을 합니다. 그럼 내가 마음속에 생각한 거를 나무에다가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 나무를 물가에 양들이 모여오는 물목으로 몰려오는 물가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양들의 디자인이 나타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내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런 눈 떠야 되잖아. 지금까지 눈 감았어도 요것만 뜨면 내가 뜬 걸로 해줄게요. 자, 한 사람만 그랬지, 한 사람만. 한 사람도 여러 사람 한꺼번에 같이 좀 십자가 지는 거 지금. 자, 내 마음에 동그랗다고 칩시다. 뭐 하트를 그려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내 마음에 일단 뭘 그래? 아, 하나님이 점을 디자인해라. 그런데 점을 디자인했어. 점 디자인했어. 그러면 나무에다 어떻게 돼요? 점을 디자인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나무 디자인했죠? 그리고서 이걸 세워놨어. 세워놨더니 양을 좀 그리기가 좀 그런데. 병아리 같아? 양이라고 그랬잖아, 양이라고. 목사님이 양이라고 하면 양이요. 병아리 같이 생겼어도. 아멘! 알았어. 자고 지금. 이따 보자고 좀. 그럼 양이 어떻게 했어? 양이 점이 생기잖아. 이거 가십니까? 이래도 졸면 그냥 일어나서 예배드려. 이래도 졸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이번에는 줄무늬를 하나님 줄무늬 해라 그랬어. 줄무늬를 디자인했어. 그럼 내 나무에다가 줄무늬를 디자인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병아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해서 줄무늬가 디자인 나왔어. 이해가 가십니까? 네. 얼룩무늬도 마찬가지야. 내가 얼룩무늬를 이렇게 했어. 얼룩무늬를. 그래서 내가 나무에다가 또 얼룩무늬를 이렇게 막 했어요.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양이 태어나는데 보니까 얼룩무늬 님이 태어났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이 변한 것을 보고 내 문제가 변한 것을 보고 내 환경이 변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내 상황이 환경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내 마음이 디자인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대로 디자인된 것이 어떻게나 행동으로 나타나잖아. 이건 마음의 순종입니다. 내적 순종입니다. 이건 내적 순종이고 내가 나무에다 디자인했다는 얘기는 외적인 겉으로 나온 행동적인 순종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핵심은 행동적인 순종이 때문에 표면적으로 눈으로 보기는 이것 때문에 양이 변한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변했기 때문에 양이 변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뿐이야. 왜? 믿음은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행동이 나타나야 순종이 컴플릿되고 완성되고 믿음이 완성되는 거니까. 예, 말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행동이 안 따라가는데. 예.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내가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날 때에 이 행동 자체가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외형적인 표현일 뿐이고 중에서 내 마음의 순종이 결국은 양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뀌어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것이 내 행동이 변화된 걸로 보고서 내가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이 확인이 되시겠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행동으로 마음이 변하고 행동으로 변화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 어떠냐? 여기서 이 양한테 역사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니 양한테 페인트 칠했어 야곱이? 페인트 갖고서 페인트 칠했냐? 얼룩돌 건물이 페인트 칠했냐? 아니잖아요. 양이 변했잖아요. 양이 뭐가 변했어요? 양의 속이 변했잖아요. 내적인 변화를 한 거예요. 유전자 변화를 한 거예요. 양이 내적으로 변화가 된 게 외적으로 전백이 얼룩무늬가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변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양을 내적으로 인사이드에서 생물학적으로 변화가 일으키셔서 그래서 겉에 얼룩무늬 전백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페인트 칠한 게 아니야. 하나님 와서 페인트 칠해준 게 아니야. 응? 스프레이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되는 거냐. 내가 부딪히는 상황, 환경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저런 원리입니다. 문제가 풀려지는 원인입니다. 원리입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그림을 그린 게 아주 간단하죠. 저게 성경 66권이야. 간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간단해요. 모를 때는 복잡하지만. 성경 66권이야.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는 거야. 내가 변하면 와이프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몽둥이를 변화시켜. 나를 변화시켜. 나를 변화시키면 몽둥이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를 변화시키면 몽둥이가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만난 사이지 서로 연단주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우리 축복을 서로 축복의 관계, 축복을 주는 관계. 그런 것은 먼저 당신이 변해라. 아니 먼저 내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한테도 부모가 변해야 되지. 부부자도 먼저 내가 변해야지. 예, 안 믿는 남편이 문제예요. 먼저 믿는 여자가 문제예요. 먼저 믿는 여자가 문제야. 아셨어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하고 믿음 시원찮은 사람하고 둘이 놓고 이렇게 이제 서로 싸우잖아. 그럼 누구를 더 야단 쳐? 믿음 좋은 사람. 먼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구 야단쳐 하나님이? 먼저 믿고 있는 사람. 먼저 믿고 있는 사람, 믿음이 더 좋다는 사람을 먼저 연단하려고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연단 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연단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았어? 연단을 줬어? 할 말이 없지 이제. 할 말이 없지. 없을 줄 알았어 내가. 어떤 사람은 믿음 좋다고 지가 제일 믿음 좋던데 남 연단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자꾸 계속 믿음 좋대 자기는. 웃기지만 당연히 믿음 없는 거야. 남 연단 주니까. 예. 언제든지 연단 받는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연단 주는 사람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연단 주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불쌍히 여겨야지. 믿음이 시원찮잖아. 갈 길이 멀잖아. 갈 길이 9마일이나 남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연단 받는 사람이 연단 주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 주는 사람이 연단 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 논리고. 그건 세상 논리고. 우리 영적인 논리는 연단 받는 사람이 연단 주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뒤집어 놓으면 다 고통만 당하는데 그게 그 순서만 제대로 해놓으면 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양이 변하는 역사가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만 변하면 축복이 재앙이 축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패배가 승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전반전에는 일방적으로 패배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지혜로 했더니 라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겼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야곱이 변했더니 그의 삶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환경이 변하고 내가 변화해야 문제가 변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도와주셔서 내가 변함으로 모두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